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질서, 영적 세계와 오늘 현실의 질서, 현실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에 내가 질서에 있어야지만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뭐 직장, 공동체, 교회, 모든 곳에 질서가 있어야지만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질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질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땐 그만큼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혼돈이 있다는 겁니다. 복잡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혼란과 혼돈이 생기면 어떤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라든지 깨집니다. 가정에 혼란이 생기면 가정이 깨지고, 교회에 혼란이 생기면 교회가 깨지고, 또내 안에 내 자신이 정신과 또 육체가 혼란을 겪는다면 내 자신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질서는 공동체를 유지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도 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적 세계라 그랬는데,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데, 우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질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동시에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질서 있게 순종하십니다. 질서 있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질서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만약에 무질서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세계에 질서가 있다면 그 영적 세계의 질서는 오늘 현실의 세계의 질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해 버립니다. 질서가 서로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원론적인 것이고, 제가 성경 공부 때 수없이 강조했지만 이원론은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세계와 오늘 내가 현실 세계가 일치합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질서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이제 그 질서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걸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가다가 점치는 자,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점을 잘 치냐면, 점을 너무나 잘 치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갖다 주는 겁니다.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지금 이 여인이 무슨 들린 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 들린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귀신 들린 자 하면, 아, 귀신 들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아주 신비한 게 있는데, 귀신 들린 자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라는 단어를 쓸때 디아몬, 즉 데몬, 즉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디아모니아라는 단어도 쓰지만 푸니마라는 단어 씁니다. 푸니마.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푸니마라는 것은 숨을 쉬는 겁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숨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영혼, 스피릿, 정신, 혼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2, 3주 전에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습니다. 푸니마는 혼도 되고 정신도 되는 겁니다. 영혼도 되지만 우리 마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니마라는 단어가 단지 영적인 단어로도 사용되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푸니마에 걸린 겁니다.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정신과 혼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과 혼을 갖고 있는데, 푸니마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성경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귀신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예배소서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과거에 누구의 종이었다? 어둠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자식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정신, 혼은 귀신의 혼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16절에 여기서 점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점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시면 어떻게 영어 번역을 했냐면 Divine Nat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Divinat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Divination이라는 것은 Divine, 즉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신을 의미합니다. 신학교를 Divinity School이라고 합니다. 그걸 Divinity인데 점을 어떤 단어 썼냐면 Divination, 그 단어서 쓴 겁니다. Divine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Divine이라는 단어를 small letter, D-I-V-I-N-E로 쓰면 타락한 영혼, 타락한 귀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친다는 건 뭐냐면 타락한 영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점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점을 친다는 단어가 divination이라는 단어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점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푸톤, 푸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푸톤은 그리스 신의 이름입니다. 로마 신으로 파이톤이 되는데 P-U-T-O-N 또는 P-Y-T-O-N이라고 하는데 푸톤은 까만 뱀입니다. 까만 뱀인데 이 단어를 지금 성경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점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푸톤은 까만 뱀인데 그 까만 뱀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땅의 신입니다. 땅의 신인데 땅의 신이 아버지 없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뱀이 됐고 그 뱀이 진흙에서 기어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푸톤입니다. 그런데 이 푸톤에게 그 어미가 땅의 신이 한 가지 재주를 줬는데 어떤 재주를 줬냐면 사람들의 미래를 마치는 점치는 재주를 준 겁니다. 이게 푸톤입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푸톤인데 점치는 재주를 줬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땅의 신에게 나쁜 것, 반대되는 점을 못 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것이 아주 참 신비한 건데 참 이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점은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러나 점은 틀리는 것도 됩니다. 누구에게 반할 때? 땅의 신에게. 맞지 않을 때 그 점은 틀리는 겁니다. 그러게 점은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에 보면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 점치는 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톤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고 아폴론이 그 푸톤을 불에 태워서 그 재를 갖다 땅에 묻고 그 곳에 신관을 두어서 그 신관들이 그 푸톤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미래를 점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많은 경우에 그리스 로마를 제가 좀 전에 어떤 말을 썼습니까? 신화라고 그렇게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신화라고 했습니다. 신화라고 했고 또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상상력을 이용해서 만든 이야기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신화를 상상력 어떤 신화 문학으로 얘기한다면 오늘날 성경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창조 설화다. 창조 신화다. 노아의 홍수도 하나의 신화다. 설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사람들이 어떤 예수를 보고 만들어낸 상상력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신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신화나 설화를 통해서 우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16절 보세요. 16절. 오늘 16절하고 18절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을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면 그 점 치는 자가 점이 맞았다는 겁니까? 틀렸다는 겁니까? 맞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헛돈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 점쟁이가 점을 쳐서 앞날을 맞추니까 신비하니까 신기하니까 가서 돈을 주며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점이라는 것은 귀신의 영에 의해서 치는 겁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의 영에 의해서 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의 영에 반대되는 것은 맞지 않게 치는 겁니다. 이게 이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벌게 해준 겁니다. 많은 돈을 벌게 해준 겁니다.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엉터리 무당이 있습니다. 엉터리 점쟁이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과거 우리 옆집이 무당집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신통합니다. 잘 맞춥니다. 그 무당이 소리내서 그 이야기할 때 정말로 죽었던 아버지가 죽었던 딸이 돌아옵니다. 무당입니다. 사람들이 벌쩍벌쩍 넘어집니다. 무서워합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희 장인이 학교에서 대학교에 계실 때 신화, 설화, 향가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나 설화나 향가를 연구하시려면 이 양반께서 동료 교수들하고 뭐 시골에 지방에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신비한 일을 무당을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겪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신학교 들어갔을 땐가 근데 이제 우리 장인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저보고 이서방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부활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심청이 얘기는 맨날 들었지만 심청이도 죽었다 부활했네 그 얘기를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향가에서 처용가가 있습니다. 처용가를 보시면 그 처용의 아내가 누구에게 희롱당합니까? 귀신에게 희롱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향가나 설화에 연구를 할 때 소위 말하는 프로토타입, 오리지널 폼이 있습니다. 그 오리지널 어떤 폼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오리지널 폼이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귀신이 사람을 희롱했다. 어떤 뭐 관계를 가졌다. 그거는 어떤 폼이 있는 겁니다. 그 포맷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천지 창조,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노아의 홍수, 예수님의 기적, 설화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상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형이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귀신이라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건을 인용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의 내용도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17절 보세요. 이제 그걸 근거로 얘기합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은 Most High God 하나님을 The Most High God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귀신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높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높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적 세계에 귀신은 자신의 존재는 낮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귀신이 바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제가 영어 번역을 읽어드려야지만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바울을 포함한 사람들인데 These men are Bond servant. Bond servant라는 단어 씁니다. B-O-N-D 하고 servant. 종이라는 단어 쓰고 of the most high God. 그러니까 최고의 높은 하나님의 종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최고의 높은 하나님의 종 이렇게 됐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 최고의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the bond servant라는 겁니다. 본드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냐면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해서, 내가 돈을 갚지 못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억지로 종이 되는 겁니다. 이건 서번트입니다. 그런데 더 본드 서번트는 뭐냐면 내가 종이 아닌데 내가 스스로 되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에 보면 내가 그 집에 저 사람의 종이 되고 싶으면 그 사람 집에 가서 문에다가 내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면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아닌데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이건 본드 서번트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뭘 가르쳐주냐면 바울이 서번트인데 본드 서번트라는 겁니다. 스스로 가장 높은 자의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종이 된 자는 영적 파워가 천사보다 높습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람으로 천사보다 영적 강한 파워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는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노라. 누가 귀신을 내어줬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은 것과 똑같은 것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울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종이지만 bond servant, 스스로 종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주시는데 그 영적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세와 동일한 겁니다. 제가 동일하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가지신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았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천사보다 높은 영적 지위를 갖는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서는 뭐라고 우리를 가르쳐주냐면 우리들이 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파워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적 현상으로서 내 영적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세계는 오늘도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bond servant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권세를 주시냐면 천사도 할 수 없는 귀신을 내어쫓는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성경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거라사의 광인의 얘기인데 누가복음 8장 28절 거라사의 광인도 8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104면 제가 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여. 좀 전에 귀신들 여종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The most high,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당신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성경 덮지 마세요. 자,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게 뭡니까? 최고의 높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9절 보세요. 29절 제가 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가로열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들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완전히 쫓아냈더니 그 사람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귀신이 나온 다음에 그가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괄호 열고 괄호 닫은 걸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과거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기 전에 그가 사람 노릇한 겁니다. 그런데 가끔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광야로 몰고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보세요.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귀신의 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실 분도 계시고 세상에 있는 분들은 아니 저 목사가 왜 내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이 과거의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귀신들이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다. 귀신이 다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귀신이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자 말씀 보세요. 31절 보세요. 31절 3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누가 이렇게 간구합니까?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무적행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무적행에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가 있는 겁니다. 이거 대답은 하셔야죠. 머리 들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귀신의 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알세불이라 그럽니다. 바알세불이 사탄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왕, 귀신, 마귀가 어디 있냐면 무적행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들이 자신들의 왕이 있는 곳을 가기를 가장 꺼려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이 군대를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돼지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쫓겨가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귀신들이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자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귀신들은 영적 세계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것이 무적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오면 갈 곳이 없습니다. 떠돌아다닙니다. 그러게 집요하게 누구를 시험하냐면 사람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우리 좀 전에 찾았던 성경 앞으로 가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귀신이 어디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들은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깨끗이 청소되면 그 집을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예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귀신이 나갔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집 주인은 누가 됩니까? 사람의 집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그 집은 비록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귀신들이 얼마든지 몰려오고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단들이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신자들에게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고 말합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집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집주인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집주인이 사단의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 바뀐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못한 겁니까? 귀신보다 못한 겁니다. 귀신을 내어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란 단어를 안 쓰고 귀신이라는 단어 쓰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 제가 성경 공부대가 되면 그걸 길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마귀와 사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져서 지금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졸개들입니다. 귀신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주인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에 절대로 집주인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18절 보세요.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왜 바울이 괴로워할까?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괴로워한다는 건 노동친다는 겁니다. 아주 극도로 열심히 일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완전히 그 사람이 고갈된 상태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귀신이 하고 있는데 말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왜 힘들어하고 왜 지쳐가고 왜 고단해하냐면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틀리지 않는 정확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는 겁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전달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얘기하는 건데 내용은 맞지만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피곤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은 이 점치는 여종의 말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방언합니다. 예언합니다. 환상 봅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큰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귀신이 역사해도 방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큰 교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큰 것 많습니다.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들이 역사하면 크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 갈라디아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악한 영은 너와 나 사이에서 분열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 열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커진다. 맞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영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됐는가. 통일교 보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사람이 인간의 품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겸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냐면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 질서와 세상의 질서를 따로 띄워놓으시면 안 됩니다. 영적 질서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질서는 똑같은 겁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악한 영은 오늘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열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너와 나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형상, 첫째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 타락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영적 세계는 현실 세계입니다. 우리 자꾸만 이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 구분해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성 회복하는 것이 영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사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